여러분, 지난번 선거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고, 개표 방송을 밤새워 지켜보고, 또 어쩌면 권력을 쥔 정당이 바뀌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네, 아주 역동적인 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몇 달쯤 지나고 나서 문득 이런 섬뜩한 기분이 든적 없으신가요?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다는 그 기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잠깐.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진짜 권력을 쥐고 우리 삶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은, 따로 숨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기분이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는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찝찝한 직감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 사회라는 이 거대한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가벽을 사정없이 뜯어내 보려 합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누가 진짜 레버를 당기고 있는지 말이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베이스 캠프가 될 자료는 바로 가에타노 모스카의 정치 이론을 다룬 굉장히 밀도 높은 심층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법의 형태와 무관하게 사회가 실제로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권력의 진짜 민낯을 파헤치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 그런데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하나만 확실히 해두고 싶네요.
어떤 거죠?
오늘 다룰 자료에는 뭐 카를 마르크스의 계급론부터 시작해서 우파 좌파를 막론하는 다양한 정치 체제 분석이 등장하거든요.
아, 정치적인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어떤 정치적 진영에 편도 들지 않을 겁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 엔진을 뜯어보는 정비사들처럼 그저 권력이라는 기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차가운 물리 법칙을 원문 그대로 객관적이고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정비사의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겠다. 완벽합니다. 자, 그럼 헌법이나 제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권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모스크바가 1800년대 후반에 던진 그 차가운 물리 법칙은 2026년인 지금도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자, 이걸 좀 풀어보죠. 헌법이 뭐라고 하던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제도가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부르든 혹은 독재국가나 군주제라 부르든 헌법에 적힌 그 화려한 문구들은 일단 옆으로 치워두라는 거죠.
아, 껍데기는 보지 말아라.
맞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모스크바가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폭탄을 하나 던지잖아요. 통치체제의 형태와 아무 상관없이 인류 역사상 언제나 다수를 지배해온 건 소수의 정치계급, 즉 조직된 소수라는 팩트요.
조직된 소수요? 처음엔 이게 무슨 뻔한 음모론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약간 훈련된 프로축구팀이랑 수만 명의 흩어진 관중이 대결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그쵸.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5만 명, 뭐 10만 명으로 아무리 많아도 구체적인 작전판을 공유하고 각자 수비수, 공격수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11명의 선수를 절대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흩어진 오합지졸의 함성일 뿐이니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모스카가 그 조직력이라는 무기가 물리적인 숫자의 격차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 역학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요? 어떻게 분석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축구팀 비유를 사회 구조로 가져와 보죠. 10명의 소수 집단은 둥글게 모여 앉아서 밀실에서 회의를 열고 타협점을 찾고 자금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 10명이니까 의견 조율이 빠르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비조직된 1만 명의 다수는 어떨까요? 이들은 규모는 거대하지만 각자의 생업이 바쁘고 이해관계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거든요.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에 갔다 온 비용이 듭니다.
듣고 보니 1만 명이 모여서 단톡방 하나 파는 것도 엄청난 일이겠네요.
맞아요. 게다가 현대사회로 올수록 더 심해지는 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오늘날의 이 조직된 소수는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뭐가 있죠?
이들은 국가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히 아는 고위 관료들이거나 우리가 매일 누르는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대 기술 기업의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비공개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의제를 대중보다 먼저 설정해버리죠.
아,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다수는 이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개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 안에 방골 기질이 자꾸 꿈틀거리는데, 역사책을 보면 다수가 그냥 얌전히 당하고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명의 역사들이 있으니까요.
네, 18세기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현대에도 거대한 노동조합이나 뭐 수백만 명이 모인 시민운동이 기존의 권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사례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대중이 하나로 뭉쳐서 이 거대한 그 조직된 다수가 되면 결국 소수의 지배라는 그 공식도 깨지는 거 아닌가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사실 무스카도도 다수의 대중이 분노해서 뭉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가 된다는 점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럼 다수의 승리를 인정한 건가요?
아니요. 그의 통찰은 대중이 승리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을 향해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다수가 거대한 사회운동이나 대중정당으로 뭉쳐서 조직화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직화되는 순간이요? 다 같이 모여서 광장에서 함성을 지르고?
네. 그런데 수십만 명의 뜻을 모으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누군가 마이크를 잡을 대변인이 필요해지고 후원금을 관리할 회계 책임자가 필요해지며 시위를 기획할 전략가들이 등장해야 하잖아요.
아, 혁명을 성공시키려고 뭉치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순간 그 조직을 이끄는 대표자와 전문가, 즉 지도부라는 새로운 조직된 소수가 탄생해버리는 거군요.
네, 모스카가 본 권력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대중정치나 사회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엘리트 통치 구조 자체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엘리트가 교체되는 거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단지 구시대의 엘리트가 무너지고 대중의 불만을 등에 업은 새로운 엘리트로 물갈이가 될 뿐이죠. 보고서에서는 이 지점을 카를 마르크스의 계급론과 아주 흥미롭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마르크스요? 마르크스는 돈, 그러니까 자본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나요?
정확합니다. 마르크스는 권력의 뿌리를 생산수단의 소유, 즉 경제적 자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빼앗고 사유재산을 없애면 궁극적으로 평등한 무계급 사회가 올 거라고 굳게 믿었죠.
네, 그게 공산주의의 기본 아이디어잖아요.
하지만 모스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권력의 진짜 뿌리는 자본이 아니라 조직 역량과 국가 기구에 대한 통제력이라고 본 겁니다.
경제력보다 조직력이 더 중요하다.
네, 군대, 관료 조직, 법률 체계, 종교적 권위를 다루는 그 조직력 자체가 독자적인 권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뒤엎고 노동자 혁명을 완수하더라도 어차피 그 혁명 정부의 위원회를 통제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새로운 관료 집단이 또 다른 지배 계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모스카의 서늘한 결론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 묘하게 현실적이면서도 뒷맛이 엄청 쓰네요. 결국 다수가 뭉쳐봤자 새로운 지배자를 만들어내는 꼴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어떤 모순이죠?
만약 소수가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 압도적인 숫자의 대중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권력을 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총을 겨누고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매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무력만으로는 절대 사회를 장기적으로 통치할 수 없거든요. 군대나 경찰을 매일 동원하는 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통치자 입장에서도 엄청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모스카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인 정치적 공식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공식이요? 수학 공식 같은 건가요?
쉽게 말해서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지배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대중을 설득해내는 거대한 서사나 마법의 언어를 뜻합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그 정치적 공식이라는 게 권력자들이 대중을 멍청이로 알고 세뇌시키는 거대한 사기극이나 뻔한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사기극이요?
네. 가만 들었게 보면 단순히 대중을 속이는 것만으로는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수백 년씩 오래 유지될 리가 없잖아요. 약간 그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 스마트폰 UI 비유요? 아주 신선한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그 매끈한 유리 화면 뒤에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차가운 소수 엘리트 개발자들의 권력 코드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 코드를 전혀 모르죠.
하지만 우리 눈앞의 화면에는 민주주의, 국민의 뜻, 법치주의 같은 아주 예쁘고 납득하기 쉬운 아이콘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쁜 아이콘을 꾹꾹 누르면서 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제하고 있구나,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구나 하고 깊게 믿어버리는 거고요.
와,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UI 비유는 과거와 현재의 권력 구조를 꿰뚫는 완벽한 설명입니다. 과거 왕조 시대의 백성들이 보던 UI 화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왕권 신수설 같은 거요?
맞습니다. 신의 뜻이라는 아주 강력한 아이콘이 떠 있었죠. 감히 왕에게 반기를 드는 건 신에게 반역하는 것이라는 굳건한 공식이 통하던 시대니까요.
아, 그땐 종교가 UI였군요.
네, 그런데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UI가 대대적인 시스템 업데이트를 거칩니다. 이제 우리 화면에는 국민주권과 자유선거라는 새 아이콘이 뜨는 거죠.
선거가 권력자들의 UI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뽑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라는 제도를 한 커플 벗겨보시죠. 우리는 투표소에서 스스로 통치자를 뽑는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애초에 그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갈 유력 후보들을 밀실에서 선별하고 거대한 선거자금을 대고 언론에 유리하게 노출시키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정당 지도부와 거대 자본이라는 조직된 소수입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우리는 그냥 엘리트들이 세팅해놓은 후보들 중에서 버튼 하나 누른 것뿐인데 그걸 대중의 동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정치적 공식의 무서운 힘입니다. 자료를 보면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또 다른 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정당화 논리를 단순한 파생물,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얄팍한 변명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모스카는 다르게 봤나요?
네, 모스카의 분석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에게 정치적 공식은 단순한 눈속임이라 사기극이 아니에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수백 년에 걸친 역사적 기억과 제도적 습관을 통해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적 신념인 거죠.
사회적 신념이요?
그렇죠. 이 UI 자체가 무너지면 사회라는 스마트폰이 아예 먹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권력을 쥔 엘리트들조차 스스로 다 만들어낸 이 공식과 법이라는 틀에 어느 정도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권력자들도 자기들이 만든 UI의 규칙을 최소화는 따라야 대중이 폭동을 안 일으킨다는 거군요. 굉장히 절묘한 밸런스네요.
맞습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믿음의 체계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 그 UI가 너무 심각하게 버그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력을 쥔 그 고인물들이 무능해지고 부패해서 스마트폰이 자꾸 다운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배계급의 개방성과 폐쇄성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여기서 현실적인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권력을 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랑 같은 대학을 나온 친한 인맥들에게 그 꿀 같은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본성 있잖아요.
네, 인지상정이죠.
당장 현대 정치만 봐도 겉으로는 4년, 5년마다 선거로 대통령이나 시장이 바뀌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가를 굴러가게 만드는 현정부의 고위 관료들,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금융 엘리트들은 진입 장벽을 아주 높게 쳐놓고 자기들끼리만 계속 다해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원문 보고서에서도 모스카가 그 지점을 극도로 경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스카가 말하는 지배계급은 단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통령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 지도부 아래에서 실제로 국가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거대한 제2층, 즉 중간보조 엘리트층의 존재를 지적했습니다.
아, 대통령 밑에 있는 실세 관료들이나 빅테크 경영진 같은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선거 주기는 짧지만 이 중간 엘리트들의 구조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뀌어도 철옹성처럼 유지됩니다. 막스 베버가 분석한 관료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 관료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예산 편성의 복잡한 기술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렇겠네요. 법이나 예산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은 봐도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찰스 라이트 밀스가 말한 권력 엘리트 개념처럼 거대 기업과 고위 관료들은 서로 회전문 인사를 통해 단단한 기득권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선거로 당선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혜성처럼 등장한다 해도 이들 관료와 기구들이 데이터를 숨기고 협조하지 않으면 며칠 만에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트 조직 내부에는 권력을 자기들끼리만 독점하려는 폐쇄적인 경향과 선거나 경쟁을 통해서 외부의 똑똑한 인재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개방적 경향이 늘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긴장관계가 체제의 수명을 결정하죠.
그럼 이 기득권들이 끝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자기들끼리만 폐쇄적으로 권력을 세습하면 어떻게 붕괴하는 겁니까?
아주 처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지배계급이 문을 닫아 걸고 세습과 연고주의에 빠지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뭔데요?
바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새로운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능력은 없는데 충성심만 높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체제의 적응력이 급격히 썩어들어가는 거죠.
고인물이 썩는다는 옛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합법적이고 점진적인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치워지면 권력에서 배제된 외부의 똑똑한 지식인들, 혁신적인 기업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밖에서 새로운 조직된 소수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력을 활용해 비조직된 하층 민중의 불만을 선동하고 무기화합니다. 결국 선거나 타협이 아니라 쿠데타나 피를 부르는 폭력적인 혁명 같은 형태로 기존 체제를 완전히 엎어버리게 되죠. 시스템 자체가 물리적으로 초기화되어 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주의 사회라도 결국 소수의 지배는 피할 수 없는 팩트이고 더구나 현대사회로 올수록 관료제나 거대 자본 같은 권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자기들끼리 문을 닫아거는 경향이 강해진다면 말입니다.
네, 듣다 보면 좀 막막해지죠.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이 고인물들이 썩어서 폭발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엘리트에게 목줄을 넘겨주는 짓만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모스크바의 위대함은 통치자의 선이나 도덕성에 기대하는 순진함을 버리고 그 차가운 현실 위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설계했다는 데 있거든요.
오, 해결책이 있나요?
네, 그것이 바로 이 탐구의 궁극적인 결론이자 해법인 법적 방어라는 개념입니다.
법적 방어요? 방어를 하려면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할 텐데요.
모스크바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된 소수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해 자의적인 독재를 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법부, 권력 분립, 언론의 자유, 그리고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같은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아, 그러니까 유토피아처럼 지배 계급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망상을 버리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대신에 하나의 거대한 조직된 소수가 탄생하면 그와 맞먹는 힘을 가진 다른 조직된 소수를 만들어서 서로 끊임없이 물어뜯고 견제하게 만드는 다원화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와, 모스크바의 해결책은 정글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사자를 멸종시키자는 게 아니군요.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신에 사자 한 마리가 숲을 지배하게 두지 말고 덩치가 비슷한 호랑이와 곰을 똑같은 정글에 잔뜩 풀어놓자는 거네요. 그래서 맹수들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느라 눈치를 보게 만들면 그 틈새에서 맹수들에게 조직되지 못한 힘없는 초식동물들, 즉 평범한 대중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는 아주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인 방법망이군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방금 말씀하신 맹수들의 정글 비유가 정말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단순히 기득권을 옹호하는 과두제 옹호론자로 매도하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지키려고 고민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는 누구보다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통찰한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자로 재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법적 방어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 즉 DSA를 한번 보시죠.
아, 유럽이 빅테크 기업들 규제하는 그 법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볼지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 과거의 관료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은밀한 사적 기술 엘리트들입니다. 완벽히 조직된 소수죠. 우리는 이들을 선거로 심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구글이나 메타의 CEO를 투표로 뽑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사자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꺼내든 무기가 바로 DSA입니다. 이 법은 빅테크들에게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입증하라고 강제하고 외부의 독립된 법원과 시민사회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하, 막강한 권력을 쥔 기술 엘리트라는 사자를 규제기관과 법원이라는 또 다른 조직된 호랑이와 곰의 감시망 한가운데로 억지로 끌고 들어온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제도와 또 다른 조직된 힘으로 강제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가 꿈꾸었던 법적 방어가 21세기에 살아수는 정확한 현대적 의미인 겁니다.
와, 19세기의 사상가가 남긴 통찰이 21세기 스마트폰 알고리즘의 시대까지 관통한다는 게 정말 소름돋게 놀랍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심층 탐구를 통해 모스크바의 날카로운 이론을 낱낱이 해부해보았습니다. 헌법이라는 매끈한 가벽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조직된 소수의 힘,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공식, 고인물을 뚫어주는 개방성, 그리고 맹수들끼리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법적 방어까지 짚어봤죠.
아주 훌륭한 요약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회사 생활을 하실 때 겉으로 보이는 직함 뒤에 숨겨진 진짜 팩트, 그러니까 누가 진짜 조직된 소수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얻은 이 렌즈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라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뼈대를 알아야만 우리가 권력에 맞서 자유를 방어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모스크바는 정보를 독점하고 조직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조직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를 통제하게 되는 미래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정말 무서운 상상이네요.
그렇죠. 이 기계가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조직된 소수이자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때 우리의 법적 방어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할까요? 극할 끝인 기계를 향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계의 플러그를 쥐고 있는 극소수의 인간 엘리트를 향해야 할까요?
와,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여러분이 딛고 선 그 건물 바닥에 철근은 과연 누가 설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복잡한 지식의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